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서 가장 중요한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휴게소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눈높이에다가 글귀를 딱 붙여 놓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 뭐 여러 가지 격언들, 명언들, 때로는 성경 구절도 적혀 있고, 정확하게 뭐 앉아 있든 서 있든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서 짧은 글귀 하나씩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죠?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때 크게 반응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 번은 그때 가서 봤던 그 글귀가 있는데,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게 뭐였냐면, 누군가 할 거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언젠가 할 거면 언제? 지금. 어차피 할 거면 어떻게? 즐겁게. 누군가 할 거면 내가 하고, 또 언젠가 할 거면 미루지 않고 지금 하고,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거였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출처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유영만이라는 작가가 쓴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에 이 말이 적혀있어요. 물론 앞에 두 개, 누군가 할 거면 내가, 언젠가 할 거면 지금, 요까지만 나와있는데, 제가 봤던 화장실에서는 뒤에 것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제 사무실 제 책상 앞에다가 그 글귀를 딱 붙여놓고 제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패턴의 변화를 주었던 그 글귀입니다. 비록 이게 뭐 성경과 같은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진리로 있는 그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 폭풍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구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잖아요. 금요기도 폭풍집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뭐 행복 나눔 잔치도 끝났고, 어제 수능도 끝났고, 워싱턴에서 열렸던 뭐 생명사역 컨퍼런스도 뭐 잘 마쳤고, 굵직굵직한 우리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안 와도 되지 않겠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실 텐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기왕 은혜를 받을 거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아멘이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은혜를 받을 거면 언제 받아야 될까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받으려면 어떻게? 즐겁게. 은혜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내가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뭐 은혜를 오늘 아니라 뭐 이틀만 지나면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손가락 몇 번만 스마트폰 눌러보면 국내외의 내로라는 그 모든 유수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최종적인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은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새가족 양육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몇 분의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의사의 양심으로는 분명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달았죠. 믿음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의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사가 몇 번 등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인정했으니까 그것은 선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사에게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거니까 우리는 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실수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눈에 보이는 얼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직접 다스릴 그 사명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간보다 다른 동물들, 심지어 사물들이 인간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답해보세요. 질문이 이겁니다. 감옥에 1년을 다녀오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1년만 딱 갔다 오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 여러분 누가 이지선다예요? 3번도 아니고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겉으로 들면 굉장히 민망하니까 속으로 드는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 내가 10억을 받고 1년간 감옥에 갔다 온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2번은 내가 10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감옥 못 간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손을 드는 거예요. 1번은 가는 거고 2번은 안 가는 거예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마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의 56%가 1번이라고 대답했어요. 결과 한번 보시죠. 2012년 15년 두 번 조사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17% 간다, 중학생 39% 간다, 고등학생 56% 간다. 10억 정도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갔다 와도 된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과 자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고 되게 웃기기도 하고 몇 개의 댓글을 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돈 못 받고 군대 2년도 다 갔다 왔는데 1년에 돈 받고 가면 개 이득이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비스로 1년 더 살다 올게요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억에도 갈게요. 50% 할인해드림 제발. 또 어떤 분은 5년에 10억이라도 갑니다. 연봉 2억인데 가야지. 어디 오지 출장 갔다 치고 갔다 오면 됨.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억만 줘도 간다. 레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겁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나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저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게 되는 뭔가 좀 불편한 우리의 시대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아주 존귀하고 고결한 존재다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돈으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가진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다 매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펙이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봉이나 학점이 여러분의 인생 등급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뭐 흙수저냐 금수저냐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것 없이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죠. 인간이 살기에 모든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인간을 만드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적어도 죄라는 개념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의 경계선을, 그 선악과를 구별하셔서 약속을 하나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옆에 있는 영생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비록 금하셨지만 생명나무를 그대로 주셔가지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일컬어서 아주 불합리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인간을 넘어질 것 뻔히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냐? 안 만들었으면, 이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게 함정이냐 뭐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원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된 인간, 그 대상이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정말 극혐하는 바퀴벌레와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얘야 너는 어둠 속에만 있고 나오지만 않으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게, 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찰흙 한 덩이를 가지고 찰흙 잘 만들어 놓고 이 그 모형을 가지고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지난 2005년입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 2005년도 영국의 백만장자였던 샤론 텐들러라는 40대 여성이 수컷 돌고래와 이스라엘의 한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자하고 수컷 돌고래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요. 그 텐들러라는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돌고래 신랑에게 입맞춤을 한 뒤에 함께 수영을 하면서 결혼식을 마쳤다고 그 유명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우려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참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텐들러라는 사람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고래를 만나면 정신적인 평화와 안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돌고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혀를 차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이냐? 말세다 말세. 이런 어이없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아주 신성한 언약을 어떻게 사람과 돌고래가 맺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가져와 볼까요? 그렇다면 돌고래하고 사람하고 약속하는 게 어이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등하게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판단이나 선택의 기능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행동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불합리하고 함정과 같은 어이없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아주 엄청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서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행위 언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따먹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안 따먹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싹 텄던 거예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여기에 하와가 혹한 겁니다.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파생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은 깨어졌고 죽음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다 완전하게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인간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존재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그 당시에는 최신폰이었습니다. 한 1년 전에 최신폰으로 바꾸면서 어마어마한 단말기 할부금과 또 인터넷 무제한 그 해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안 되고 데이터도 없어서 인터넷도 안 된다면 이것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상실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이것은 있어야 할 위치는 제 주머니 속이 아니고 쓰레기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복된 존재로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여러분이 무인도에 간다면 여러분은 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인간이 혼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간은 뭐 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곳에서 그 누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요. 이 제목이 그대로 내용을 대변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당신의 모습이다. 무인도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각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누군가 이렇게 제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컵에다가 컵에 담겨있는 이 마실 수 있는 이 물에다가요 독극물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을 누가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스포이드가 아니라 아예 컵으로 독극물을 훅 부었습니다. 절반이, 이 내용물의 절반이 독극물이에요. 그러면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앞에 있던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린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 물을 마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더 적게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짓고 법적으로 좀 더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다 걸리면 심각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보상과 벌이 없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알아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 성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모든 신들을 다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찾지 않습니까? 절대자, 나보다 뭔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언제 짓습니까? 컴컴할 때, 밤에. 도둑질이 대낮에 일어나는가요? 캄캄한 밤에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볼 때. 여러분, 뭔가 심각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살짝 들어서 보니까 저 앞에서 5살짜리 아이가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5살짜리 아이한테 물리적으로 싸워서 져서 두려워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 막 작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의 기능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5살짜리 아이만 있어도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하는데 전능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인간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인간에게 심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인간은 양심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말 그대로 스스로 자 그럴련,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위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만 봐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인간의 삶의 양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락한 죄인 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야 그래야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제발 내 인생에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인생의 선배들에게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제 법이 인정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공감할까요? 근데 법적으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 여러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애 둘이 있는 저도 아직까지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습니다. 전화를 하면 뭐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하고 차 조심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께 듣는 잔소리보다 제 아내에게 듣는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제 아내가 가급적 설교 시간에 아,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에게 듣는 잔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가 사모에게 듣는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요,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라.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입니다. 물론 압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피곤하게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쉬라는 그 사랑과 애정과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런 사랑의 말이라는 걸 잘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싫어요.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는 느낌? 내가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내 말 그냥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성인이고 애 둘 아빠인데 애들 보는 앞에서 빨리 자라고 자라고 뭐 이렇게 왜 손흥민 경기를 왜 밤중에만 하는지 막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요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지금의 우리를 여기까지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혹시 있던가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들은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있던가요? 교육자들에게 들었던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있던가요?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소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어서 잔소리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잔소리는 다 맞는 소리고 다 바른 소리예요. 다 그 소리대로만 살면 우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언과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그 바른 소리, 맞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맞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소리고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네 알아서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뭐만 하면 죄악으로 귀결되는 우리가 요청하는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찬란한 자유가 보장되는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만끽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 땅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죄를 안 지을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서부터 온갖 모양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렇게 되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고 타락한 본성이 극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분리, 추락,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불효, 교만, 우매, 무정, 무자비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두 가지로 꼽으라고 본다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간음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교만의 문제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결국은 이 교만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교만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죄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간음이에요. 간음이란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간음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갓바위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교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똑같이 사랑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분열된 마음이 간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간음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 예배 잘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 무엇보다 잘 섬기는데 돈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내 자식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음의 두 번째 의미인 이 육적인 간음,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오늘날 핫 이슈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은요, 이 비단 동성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모든 일탈과 관계된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인간의 순간적이고 현재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를 즐겨라, 먹고 죽자, 에이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는 이 성적인 일탈에 대해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조사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몇 해 전에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의 주도로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과 성경험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혼한 20, 30대 청년들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20, 30대 청년들의 52%가 성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어떨까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38.7%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 61.3%는 뭡니까? 반드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7.5% 청년들이 조사한 그 설문조사한 27.5% 청년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층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큐티 빈도가 높고 교회 참석률이 높을수록 성관계 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에 참석한다거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말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의식이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의 의식 속에,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의식 속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의 유혹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내성이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리고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타락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룩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교만이나 영적, 육적인 이 간음 같은 중대한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마음들이 올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밀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자들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극도로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고요한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요.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모두가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귀결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존재 목적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좀 인도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발 좀 내 삶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크게 사고 안 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적당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죄책감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죄의 마약에 빠져서 환각 상태로 멍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점점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치료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죄의 달콤한 마약을 찾아서 끊임없이 갈구하며 발버둥 치는 그런 폐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 번은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떴는데 오른팔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왼손으로 잡고 훅 하니까 그냥 힘없이 훅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잠에서 이렇게 금방 눈만 뜬 상태니까 저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뭐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힘없이 그냥 뚝뚝 이렇게 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뭐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심각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손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 이거 뭔가 큰일 난 거 아닌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팔이 잘못 눌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큰일 났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면 오, 큰일 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몸에 피 하나만 안 돌아도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속에 돌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제안.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십시오.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애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심각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사망의 공포는요 인류가 그 어떤 인류도 해결하지 못했고 풀지 못했던 미제의 숙제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 많아야 됩니까? 아름다운 외모로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아름다워야 합니까? 인류가 그 불가능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충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의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에 바른 길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바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그 사슬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대속의 길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한 대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아,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면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낮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로 인해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죄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소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그 출발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내가 존재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속죄의 길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턴이에요. 방향을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잘못을 그냥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쏘리 그냥 쿨하게 한번 외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 전인격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지성적인 회개가 뭡니까? 지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몽들을 끊임없이 떠올려 보는 게 이게 지성적인 회개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회개가 뭡니까? 감정적인 요소로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우리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경건한 슬픔을 가지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경건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경건한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또한 의지적인 요소로서 회개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혀서 싸워야 할 그 죄의 모든 모습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세 번 정도 양치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양치를 걸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미처 양치 세트를 구비하지 못해서 양치를 못하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찝찝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물로 가글이라도 하든지 어떻게든 빨리 칫솔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헝클어진 머리, 기름과 떡진 그 머리를 보면서 이것은 내 머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샴푸에서 폴폴 나는 그 샴푸질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속옷을 이틀 동안 입어야 되는 그 고통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해요. 양치 한번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찝찝했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 양치를 꼬박꼬박 할 때마다 그때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아니 하루에 한 번 이상 머리를 감을 때, 머리 감을 때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속옷을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는 그 열심만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전인격적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죽을 때, 반려견이 죽을 때는 펑펑 울면서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이 아닐까요?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거나 어떤 시험에서 잘못되면 그렇게 좌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유가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든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망 속에서야 내 인간의 모습에서, 죄인된 모습에서 절망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참된 소망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그 소망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